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영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새 안보 협력체를 발족했습니다. 호주와 영국, 미국의 영문 글자를 따서 오커스로 명명한 이 협력체는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진행된 화상회의 직후 발표됐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 새로운 조직 창설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영내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앞으로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해저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이날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도 이번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세 나라 간 새로운 협력체 발족은 냉전시대 사고라며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 조직을 구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오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 섬을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유권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도 방어를 위해 그것이 군함 대 군함 간 충돌이 됐든 그 이상의 무력 충돌이 됐든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센카쿠와 그 외 섬들을 겨냥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리의 영토를 단호하게 방위한다는 의지를 중국보다 해안경비대 함정수에서 수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성명에서 다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이 일대를 순찰하고 법집행을 하는 것은 중국의 내재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해안경비대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정해 외국 선박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편 일본 측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중국 해안경비정이 일본 영해에 진입하거나 일본 영토로부터 12해리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온 사례는 총 88차례에 달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접속 수역에 들어오는 숫자도 같은 기간 851회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S 수장을 사살했다고 에마뉘엘 마크로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사하라 ISIS 지부 수장인 아드난 알부 왈리드 알 사흐자위를 프랑스군이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군이 그동안 사헬 지역에서 8년 넘게 극단주의 조직과 싸우면서 이룬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로 대통령은 사헬 지역에서 프랑스를 위해 전사한 모든 영웅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흐라위는 서아프리카 지역 사헬 지역에서 활동한 IS 지부 수장이며 2017년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4명의 미군을 살해한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자원봉사자 6명을 살해한 배우로도 지목됐습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오늘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33분경 쓰촨성 루저우시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반면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5.4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직후 2단계 긴급 대응태세를 발동했는데 이는 4단계로 이뤄진 대응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약 6,9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에 한때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 17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동맹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법과 더불어 동맹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These missil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관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등 우리의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이스 데비니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하루 전까지 일본에 있었고 정박 대북특별부대표는 한국에서 한국 측 대화상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에 대해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about what we want to see happen. We are committed to the principle that dialogue.
미국은 대화가 궁극적인 목표,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우리는 이를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미국과 더불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영내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며 우리는 외교를 통해 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프라이스 데베니는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데베니는 또 미국이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북한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publicly and we've been very clear in the messages that we have conveyed to the DPRK.
프라이스 데베니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선 북한에 문의하라며 하지만 최소한 미국으로서는 그런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베니는 영원히 북한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냐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외교가 대북정책 검토가 밝힌 목표,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수단이란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있다는 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을 포함한 영내 동맹들과 다른 나라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있어선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 조율된 이해관계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와 의미 있는 진전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PRK fired two short-range missiles towards the Sea of Japan. These launches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se activities.
또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관련된 질문에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험과 실험을 하고 있고 매일 해당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위협이 실제적이고 세계 한 곳에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모든 미사일 방어 역량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5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다른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직접적인 도전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의 에드워드 카누엘 국제원자력기구 IAEA 담당 참사관 대행은 15일 속개된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누엘 대행은 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각자의 목표와 우려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길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반드시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누엘 대행은 그 사이에 유엔이 금지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하며 국제사회는 집단적으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9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5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와 에스토니아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 유엔 대표부는 회의가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가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유감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 미사일 프로그램 종식을 가져오기 위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이사국인 노르웨이도 유엔 대표부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삼가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흘 만에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인 제럴딘 번 네이슨 아일랜드 유엔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우려사안으로 남아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matter of concern. The recent missile test launches that were made by the DPRK.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닷새 만인 3월 30일 프랑스와 영국 등 5개 유럽 국가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반응을 탐색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 시 어떤 양보를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면서 향후 대미 전략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북한이 앞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5일 VOA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인 조치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들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를 시험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y've been using th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tests as one way of testing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rying to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평가하는 가운데 이번 바이든 정부의 반응은 추가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 같은 반응 살피기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탐색하는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지난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 등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바이든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만은 나타내겠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타격은 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런 류의 실험을 계속해도 될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해리 카자니스 미 국위연구소 국장도 15일 VOA에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이 이런 발사에 어떤 반응을 낼지 상황을 살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they're doing right now is basically testing the waters to see what sort of responses they get from Washington, Tokyo, and Seoul. And I think what the less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draw is
카자니스 국장은 일본, 한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언짢아 하지만 미국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결론을 북한이 내릴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련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협상장에서 제재 완화라는 양보를 하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trying to set the conditions to for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make concessions in the form of sanctions relief to come to the negotiation.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위협과 도발을 이용하는 각본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번 발사에 대해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위협과 긴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re trying to increase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to just see what it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are prepared to put on the table. So sanctions easing is one possibility.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압박을 가중해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어떤 양보안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보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 대규모 원조 등이 모두 북한이 얻어내길 원하는 양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에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탄도미사일 발사도 북한의 미사일 역량 확대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y may anticipat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engage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such negotiations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은 언젠가 미국과 협상이 재개되면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결될 것으로 생각해서 협상 전에 역량을 증진하려고 움직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정부 때부터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외면해왔다며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정치적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은 한국을 향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nder Trump, the U.S. has ignored thes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I do think that to the extent that there's a political message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한국에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한국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했으며 탄두 중량을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앞으로 행보와 관련해 아인혼 전 특보는 순항미사일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도발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제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다음 단계에 진입했다며 어쩌면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킬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ir cruise missile test was apparently designed to be non-provocative because cruise missile tests are not preclud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아인혼 전 특보는 그럼에도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감안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수준의 고강도 도발은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고 앞으로 몇 주간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힘을 과시하는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너무 높이면 미국의 태도도 급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there are limits to how far North Korea can push things and how far Pyongyang can play this game. It's one thing to turn up the heat, if you will, on the United States and its partners.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과 같이 중대하고도 도발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의 양보 고려나 지원 제한 모두 급하게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외교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외교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두자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언론 보도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최근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much aware of the media reports and are concerned by the latest developments that we've seen.
두자리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외교적 관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유일한 길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다음 날인 13일에도 이런 실험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만 가중시킨다며 한반도 긴장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EU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런 행동은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에 관여하려는 국제적 노력과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 여건을 저해하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을 요구하며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를 위한 준비에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기존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포기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15일 속개된 IAEA 정기이사회 북한 관련 논의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앞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이달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15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영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스스로를 핵무기 국가로 단언한 점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 북한에 어떤 핵보유국 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항상 북한의 탈출구가 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엇 강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되면 북한 문제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a long relationship with our lead o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mbassador Song Kim. I have an extensive relationship within the government of Korea.
강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고 한국, 일본 정부와도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노력을 약화시키는 등 항상 북한의 탈출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완충국가로 남아있는 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중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강 지명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believe the president is on a right path. We're going to calibrate a practical approach. And this is something that Ambassador Song Kim and myself
이어 성 김 대표와 자신이 부시 행정부 시절 이런 접근법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경험을 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지명자는 또 차관보로 정식으로 임명되면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강 지명자는 현재 국무부에서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애덤 샤인만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샤인만 지명자는 청문회 서면 보고서에서 NPT에 대해 이란과 북한에 맞서기 위한 외교적 동맹을 결성하는 기반이라며 강력한 국제 핵 안정장치가 생기고 계속 강화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NPT는 평화로운 핵 협력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민감한 핵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샤인만 지명자는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핵 비확산 특별대표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특별대표로 지명된 샤인만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강력하고 견고한 검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미국이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IAEA,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s verification system, is as strong and robust as possible.
IAEA의 검증 시스템은 꽤 잘 작동해왔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IAEA의 안전조치 협정추가 의정서에 대한 지역적 지지를 넣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 system has worked pretty well, but it could certainly be improved in one area in particular that we hope to see improvement.
샤인만 지명자는 그러면서 이 추가 의정서가 비밀 핵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과 2003년에 각각 IAEA와 NPT를 탈퇴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약화 시도와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We worked enormously hard with Japan,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to impose three successively more biting set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미국이 일본 유엔 안보리와 함께 북한에 더 구속력 있는 경제적 제재를 성공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이런 제재가 북한 경제에 즉각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런 입장을 약화시켰다는 겁니다. 해거티 의원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강선 핵시설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위해 계속해서 비밀리에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놀랍지 않지만 과거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원자로 제공 노력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핵 확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임갑수 한국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미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보건과 식수, 위생협력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박 부대표는 또 이태우 한국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 단장도 만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미한은 지난 6월 미한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대신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제재 면제 등 관련 사항을 논의키로 했고 지난달 4일 워싱턴 DC에서 첫 국장급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가운데 한국도 신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당국은 15일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진행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SLBM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돼 약 400km를 날아가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닷속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영되는 SLBM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 과정이 복잡해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 나라에서만 실전 운영 중입니다. 북한도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지만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이뤄져 운용 능력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날 SLBM 외에 초음속 순항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도 공개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도 중량을 획기적으로 중대한 탄도탄으로 적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 차세대 전투기 보람에 탑재돼 적의 상공에 진입해 지상 혹은 해상의 목표물을 정조준하게 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에 개발된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기존 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더 빨라져 적 함정의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이날 한국 당국이 SLBM 수중 발사 성공을 발표하기 앞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고도 60여 킬로미터로 800km를 비행했다면서 세부 제보는 미한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최근 개량 중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졌으며 지난 3월 25일 동해로 발사한 기종과 같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15일 VOE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각기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for example, South Korea has, you know, a wide range of short and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s, as well as cruise missiles, all of which place an enormous emphasis on precision because they are intended to strike targets very precisely and preven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rom being able to give an order to use nuclear weapons.
루이스 소장은 한국의 미사일은 목표물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성에 엄청난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통해 침공과 공격에 관심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루이스 소장은 남북한이 새로운 탄도미사일 개발 등 매우 심각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군사 교류에서 미사일 사용을 강조하고 있어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E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와 궤적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missile had an 800-kilometer flight. Presumably that is also the range firing on that kind of trajectory. That's remarkably similar to the South Korean ballistic missiles up until the May termination of the missile guidelin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자신들이 한국과 비슷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도발을 언급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해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위적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 파국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오후 10시쯤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남북관계의 완전 파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여지를 두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15일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첫 시험 발사 성공을 참관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 부부장은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이라며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은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이루어진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당화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의 활동이 한국의 국방 중기 계획과 다를 바 없다며 한국의 유사 행동은 정당하고 자신들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6일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김 부부장의 담화에서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최소한의 존중은 지켜져야 한다며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도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용어가 틀린 말이 아닌데 당신들이 하는 거 우리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를 도발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도발 표현을 부당한 것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고 앞으로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더 문제제기 못하도록 협박하려고 하는 의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김 부부장의 담화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세계 7번째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한국의 국방력 고도화에 북한이 압박을 느끼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김 부부장의 앞선 담화들과 비교해 표현 수위에서 절제된 측면이 있다며 당장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왜 순화됐다고 볼 수 있냐면요. 비난이 아니고 자기들 행동을 설명을 해요. 이거는 한국의 국방 중기계획과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8차 당대의 결정을 지금 행동에 옮기는 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한 전술핵 개발, 핵능력 고도화에 관계된 행동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ICBM 발사는 핵실험에 대한 그런 고강도 전략 도발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담화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미북 관계의 교착 국면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이루어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훈련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고 16일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사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열차에서 발사되면서 화염과 연기가 열차와 그 주위를 휩싸는 모습이 보입니다.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는 올해 조직된 것으로 북한이 이 부대 훈련을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관할하는 전략골에서 지난 2017년부터 이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호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하는 방식이 기지에서 쏘는 게 있고 기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식 발사대 차량형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기차형으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탄도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사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기차까지 동원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그런 이제 부대를 이제 새로 만들고 이번에 첫 공개를 한 거죠.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락 공보실장은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차에서 발사하는 방식의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가 다량의 탄도미사일 운송이 가능하고 미사일을 탑재한 열차를 여객용으로 위장할 수 있어 군사위성 등 감시망에 노출될 확률이 낮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지역 내 촘촘하게 깔린 철도망을 이용해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동성이 우수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입니다.
기차에다 싣고 어디든지 가서 움직이면서 발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동성을 강화했다는 것은 한국의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술적인 기술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종호 사무국장은 하지만 이 미사일 발사 체계는 철로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터널 속 엄폐 운용이 예상돼 발사 지점이 사전에 예측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가 북한 등 15개 나라를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해외 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MCC가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북한을 제외했습니다. MCC는 13일 미 연방 관보에 게시한 통지문을 통해 2022년 회계연도에 지원 대상국 후보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15개 나라를 후보군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은 북한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인신매매 실태가 가장 심각한 3등급 국가 지위를 부여받은 것 등의 이유 때문에 해외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과 여성, 아동들의 성매매 노출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북한을 19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MCC는 매년 세계은행의 중저소득국 기준에 못 미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3등급 국가나 인권 기록이 열악한 국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국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법은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못하도록 규정한 상태입니다.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목표로 개발 도상국들을 지원하는 MCC는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이지만 예산은 국무부 종합세출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MCC의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된 나라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수단, 짐바브웨 등입니다. 반면 이집트와 라오스, 네팔 등 66개 나라는 지원 후보국으로 선정됐습니다. MCC는 이들 국가 중에서 민주적인 통치, 경제적 자유, 국민에 대한 투자, 경제성장의 기회 창출 등의 기준으로 지원국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초당적 입장이지만 한국은 당파적 입장을 보여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인들의 우려에 더 관심을 갖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부시 센터에 린즈 로이드 인간자유 이니셔티브 담당 국장은 14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진행한 북한 인권 관련 팟캐스트를 통해 한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 문제와 달리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선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 입장 차이가 없지만 한국에선 불행히도 이 사안이 당파적 문제가 돼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Unlik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is no Republican or Democratic posi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South Korea, unfortunately, it's become a partisan issue.
로이드 국장은 북한과 계속 관계 개선을 시도해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활동은 달갑지 않아 관련 비정부 기구들의 다소 불편한 제약들이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런 당파적 시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면 지속적인 대북 관여 노력, 다른 방향으로 가면 대북 고립과 북한 정권의 악행을 알리는 쪽으로 양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이 때문에 내년 3월에 실시될 한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적어도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과 관련해 한국에서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I wouldn't expect to see a lot of movement on this, you know, over the next six months or so until the South Korean elections happen.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미국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이런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We need to coordinate, cooperate, exchange ideas and information to make sure.
킹 전 특사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관심사가 비슷하고 한국의 통치 체제와 원칙, 이상 역시 미국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세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어떤 사안에 관여할 때 미국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미국의 방법을 투영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자세를 바꿔 북한 인권 문제를 대체로 한국인들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의 정서적인 유대, 서로 형제이자 자매, 가족으로 긴 역사를 공유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미국인들이 인식하면서 한국인들의 우려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South Korea has an emotional link with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이런 배경 때문에 재임 중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많이 방문했다며 한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두 동맹의 협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한 성과들을 언급하며 이런 협력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킹 전 특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초기에 인권 문제를 북한이 미국과 협력하고 핵 문제에 관여토록 고무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며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initial effort was largely to use human rights as a stick to beat the North Koreans to try to
아울러 두 전문가는 최근 몇 년 동안 탈북민들이 대폭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과 미국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탈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드 국장은 부시 센터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내 전체 탈북 난민의 10% 이상인 28명에게 거의 17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 장학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upported 28 refugees, so about 10% of the total population here.
로이드 국장은 또 부시 센터가 제3국 내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미국의 민간인권단체 링크와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미국 내 정책 이반자들, 여론 주도층, 일반 대중, 한인 지역사회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1년에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 승인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 조치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지원단체들은 대북 지원과 관련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북한 복수 방문을 특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 관련 공고에서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복수 입국 신청을 승인해 1년 안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특별 승인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복수 입국 특별 승인 관련 규정이 지난 9월 3일부터 발효됐다며 신청자나 신청 기관이 설득력 있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바탕으로 제대로 관찰이 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과거 북한에 여행했다는 확고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향후 365일 안에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여행 일정표와 충분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무부의 최신 공고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미국은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터 온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의 취재 목적과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방문에 대해선 특별 승인 절차를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은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불합리하다며 북한 여행 금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의 에스더 임 프로그램 매니저는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무부가 인도주의 활동가의 북한 복수 입국을 특별 승인하기로 한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매니저는 많은 사람들이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를 완전히 해제할 것을 희망한 걸로 안다며 하지만 복수 입국 특별 승인을 하기로 개정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대북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시도라는 겁니다. 임 매니저는 그러나 국무부가 특별 승인을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할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협동 농장을 운영하며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미국 친우 봉사회의 대니얼 제스퍼 아시아 담당관은 1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아주 작은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상당 기간 동안 국경이 열려있는 시점이라면 이번 조치가 인도주의 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닫혀있는 국경이 즉각 다시 열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인도주의 단체들이 곧바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국경이 열려 인도주의 단체들이 바로 입국하고자 하는데 특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스퍼 담당관은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최선의 방안은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라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국무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복수 입국 승인은 매번 새로운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은 덜어준다며 하지만 복수 입국 여권이 1년만 유효하다는 사실은 12개월마다 새로운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부담스럽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국무부가 인도주의 활동가들에 한해 여행 금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과거 어떤 인도주의 활동가도 북한에서 억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여행 금지는 북한 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무의미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특사 지명과 인준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전망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아프간 철수 또 코로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집중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첨예한 당파적 대립으로 대사 지명자들의 인준 절차가 거의 중단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인권 특사 지명과 인준 과정이 주요 국제 현안과 상원 내 복잡한 변수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한 인권 특사가 분명히 지명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선 사안임을 분명히 했지만 상원 인준 절차의 불안정성과 여러 잠재적 문제들로 북한 인권 특사 인준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가장 중요한 대사 직책 중 하나인 람 이메뉴엘 주일대사와 니콜라스 본스 주중대사 지명조차 백악관이 지난달 20일에야 발표한 점과 상원 인준이 필요한 국무부 고위직이 256명에 달해 상원 외교위가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상원 외교위가 직면한 아프간 철수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동시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최근 미국 의회 내 험악한 당파적 견해차로 상원의 원활한 업무가 더 어려워졌고 특히 난해한 규정으로 의원 개개인이 지명 후보의 인준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악화된 정치 기류에서 인준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러시아와 독일 등 유럽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제재를 해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대부분의 대사직 인준 표결을 반대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13일 BOA에 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becomes serious because anything, you know, the Senate has a lot of business to deal with.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누군가가 이 일을 맡고 있다면 과정이 더디게 돼 상황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모든 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한 외교 고위직 60여 명 가운데 12일 현재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인사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와 맨 살라자르 멕시코 대사 등 두 명에 불과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에서 같은 시기 최종 인준을 받은 대사가 50명, 오바마 전 행정부는 56명,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명에 달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킹 전 특사는 자신의 경우 2009년 5월 말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으로부터 특사 제의를 받은 후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9월 말 지명이 공식 발표된 뒤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11월 말에 취임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며 이는 다른 지명자와 비교하면 빠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북한 인권법안을 상원에서 최초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할 때까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인준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클린턴 국무장관이 특사 지명을 앞당기면서 자신의 인준 절차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브라운백 의원이 당시 클린턴 장관과 대화와 소환을 주고받는 등 빠르게 소통한 게 북한 인권 특사 지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 thing that was helpful about Brownback is that he was in communication with Secretary Clinto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자신은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예정보다 늦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북한 인권 특사 후보를 선정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possible that they have. It would not surprise me if there's actually someone that's being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외교 현안들이 클린턴 전 장관이 취임했을 때보다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 행정부 내 특사와 특별대표, 조정관 직책 55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는 성김 대북 특별대표 등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민간단체인 파트너십 포 퍼블릭 서비스가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1200개 정부 직책 중 800개를 확인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현재 353명을 지명했고 이 가운데 127명이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투데이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B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엘니뇨를 비롯한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내내 가뭄을 겪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가 지원한 기아 조기 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소말리아 농업지대 작황은 평년에 비해 30 내지 40% 줄어들 전망입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은 홍수를 겪고 있으며 알샤바브 테러 집단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뭄과 홍수는 기후변화로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폭력 사태와 코로나 사태 그리고 메뚜기 떼 공격으로 소말리아에는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전체 1,230만 인구 중 59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또 전체 20%에 해당되는 280만 명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개발처와 국무부와 협력해 소말리아에 1억 9,900만 달러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소말리아의 국내 난민 300만 명과 50만 명에 달하는 인접국인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로 흩어진 피난민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소말리아 주민 600만 명을 도울 것이라고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새로운 지원은 인도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긴급 식량과 식수, 위생, 교육과 보건상의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소말리아와 난민에 대한 최대 인도적 지원국이라며 우리는 유엔이 어려움을 겪는 소말리아 주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인도적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